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일에 살펴본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밝히면서 그들이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그 삶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자라고 했죠. 또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죄 없는 자라고 하면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과 사귐의 그 삶을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점이 무엇일까요? 신자가 이미 거듭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했죠. 그 죄사함은 그때까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죄사함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어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했을 때 우리 죄는 모두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 받았는데 왜 또 지금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 주일 저녁에 칭의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칭의와 관련해서 아주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은 후보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언자가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시점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를 입었다라고도 말하고 칭의를 얻었다 이렇게도 말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고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죠.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이죠. 떠나 있었던 것이 죄라는 자각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진짜 의미를 찾을 길이 없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과 또 나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불합당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잘했다 이렇게 보고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원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의 업적 때문에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새롭게 시작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떠나 있었던 삶이었고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다 돌이켜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 그 질문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느냐? 신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없는 듯한 삶을 실제로는 맺고 있으면서도 관계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 안 믿을 때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실제 현재의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왔는데도 안 믿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다음에는 믿기 전과 같은 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옛 습관과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에 떨어져 있던 그 상태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믿고 맺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 신자에게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유익일까요? 먼저 유익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나시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죠. 유익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옛날에 즐기던 것을 즐긴다. 그게 내게 유익이다. 이거는 엉터리죠. 그러면 손해는 무엇일까요? 손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선물들의 통로가 끊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채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장해 갈 수 없고 성숙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손해이고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 일이죠. 자녀를 받아주실 때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듯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쫓겨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고 난 후에 내게 정말로 큰 손해입니다. 자기 죄가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풍요롭고 생산적인 사귐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고백할 필요도 못 느낀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지난주에 1장 6절에서 보셨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신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더 많은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것 그리고 내 살았던 삶 송두리째 그냥 내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또한 또 그것이 구체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작을지라도 내게 방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많은 죄의 종류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믿고도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탐욕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꼭 두려움에 종속되어 있다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의 문제는 오늘 다루지 않고 제가 두려움에 대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신다면은 우리가 조금 요한일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4장을 강의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하이라이트하는 바로 그 4장의 그 부분에 가서 사도 요한이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두려움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입 부분으로서 가져보시면은 이제 그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까? 죽음이 닥칠까봐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럴 수 있죠. 질병이 닥칠까봐 두려울 수 있죠. 또 자식이 잘못될까봐 또 부모님이 잘못되실까봐 두려울 수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열하는 그런 내적인 두려움은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좀 잘 집중하셔서 들어보시고 그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내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악하게 보일까봐 부도덕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거죠. 힘차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해를 당할까 봐 또 어떤 사람에게 통제당할까 봐 아주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남에게 통제받고 잔소리 듣는 건 뭐 누구나 싫습니다만 잔소리는 뭐 통제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뭐 조금은 들어갑니다. 근데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남이 나에게 군림하고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관계를 잘 지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끊겨서 나 혼자 왕따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실제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과거의 어떤 일 또는 내 어떤 불안해하는 심정 이런 것도 내가 내 나름대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야 이런 건 참 무섭고 힘든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에 쟁여지는 그런 아주 섬세하고 가는 두려움의 종류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한 두렵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 듣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나는 저기에 해당한다라고 발견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건 난 없어.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타락에는 어느 모로나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깊이 감추어진 두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뭐 생각이 나든 나지 않든 뭐 의식적으로 그걸 기억하든 또는 뭐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피해가고자 스스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두려움을 도피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한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으면 자신은 자기 그 두려움의 영역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짓 만족감과 헛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목록에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내가 악하게 보이고 또 부도덕해 보일까 봐 갖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이 두려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도덕해 보이지 않고 반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겠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어떤 말실수라도 조금 하나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못된 사람으로 볼까봐, 아니면 흐트러지는 사람으로 볼까봐, 정돈 안 된 사람으로 볼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반응을 보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행동 양식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삶, 반듯하게 보여야 되는 삶, 그 삶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가진 두려움으로부터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반듯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르고 착한 성격에 대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면서 반면에 자기 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부도덕하다, 저 사람은 반듯하지 못하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판단을 하겠죠.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 나쁜 점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 주관적인 기준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윤리 강화라는 것밖에는 결국 세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예수의 생명이 자기 그 완벽주의라는 기준의 틀 안에 억눌려서 피어나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완벽주의라고 해서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있었던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제 삶을 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안팎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 자신이 부도덕해 보일까 봐 갖는 두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너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자유함은 네가 바르지 않으면 만족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그런 강박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바르게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주된 생존수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차원으로 나가겠죠. 하나님께로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각종 내면의 다양한 두려움을 피함으로써 생존하려는 그런 수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룬 바르고 착함이라는 것이 자기 의의가 됩니다. 자기 의의라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의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나에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왜 내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가 대조되어서 나오는 기사가 있죠.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이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내 옆에 있는 저자와 같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들이 벌써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못 미쳤다는 얘기죠. 자기의 의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게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서 보면 자기의 의가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 이만하면 나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사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바로 그 인간의 몸짓이고 행동입니다. 물론 인간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삶의 방향성과 이러한 삶의 강조를 가지고 살면 결국 성경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이죠. 인간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족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삶의 방식을 잘 형성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바른 길입니다. 그 삶의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신뢰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더 신뢰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한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형성했던 자기만의 행동 양식과는 질적으로 대조가 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우리를 궁극적인 선함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의 방식,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그 양태의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는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완벽주의,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의탁하지 못하는 것, 이런 다양한 삶의 죄의 양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지 않고 원하시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신자로 살면서도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죄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체험이 없을까? 나도 그렇게 좀 체험을 해보고 싶고 정말 나도 그것을 내 깊이 간직하는 간증으로 소유하고 싶은데 나는 왜 그것이 안 될까?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기 싫어하고 겸손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하고 위축된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바닥에 떨어져서 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겸손을 잃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 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첫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사귐에 방해가 되는 이런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붙잡으셔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하나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2절에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대언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건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이니까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대표성을 가지고 답변이 됩니다. 그럼 말씀드린 두려움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의 대언자가 있고 화목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그 대언자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대언자라는 말은 요한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말로도 이제 쓰여졌는데 이 보혜자라는 말은 더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이 보혜자라는 말은 컴포터, 이렇게 위로하는 자,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변호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옹호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대언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그 중보사역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언자가 하는 일은 신자가 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교제의 방해가 되고 신앙 양심의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회복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행하신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한번 하나 구체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당신을 이제 배반할 것을 아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진다랄까 봐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은 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탈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후에 닥칠 사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그 뚜렷한 목표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배려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선 과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 긴 중보기도, 그것이 바로 대언자로서 행하시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자라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로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주셔서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 있도록 만드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될 수 있는 적합성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나온 것처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구약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직역해서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로 이렇게 의역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속죄소라는 말로 바뀌면 더 좋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 판을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속죄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서면 그 동물의 속죄의 피를 흥건하게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하게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속죄소가 피로 다 이렇게 젖어서 더 넘치게 되겠죠, 피로.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죄의 상징물이 있었는데 그 죄들을 다 피로 덮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해도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니까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있던 그 죄의 상징물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깨어진 돌비, 모세가 깨뜨렸던 그 돌비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운 어떤 그 지도력에 대한 그 항거의 그 근원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만나라는 것은 먹다가 너무너무나 지겨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진 돌비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막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내려왔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은총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나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당신의 현존으로, 당신의 사귐으로, 당신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죄, 우리의 죄의 크기와 영향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로는 충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경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들춰질 때 우리는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2절 후반부에서 말하듯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회복시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고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의 내면의 실제 상태인 두려움도 포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강화라는 그런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지어졌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미세하고 찾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두려움의 가닥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의 삶이 뒤틀리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바로 세워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를 다 성숙하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진보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어떤 아무것도 내 속에 속한 것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를 새로운 존재로 완벽하게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서 첫걸음을 뛰면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께서 대언자가 되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정말 우리의 그 두려움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께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어도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올려드려질 수 있는 삶으로 깊이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